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입니다. 33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새벽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어제와 동일합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함께 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어제 새벽 시간에는 에스겔서를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에스겔서의 저작 장소 시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본서의 기록자인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에스겔에 대한 좀 기본적인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에스겔은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인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집안에 태어나서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는데요. 에스겔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혹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이제 에스겔의 부친이 나라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와 같은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에스겔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 집안 출신인데요. 예레미야와는 달리 에스겔은 이제 아내도 있었고 집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남유다 영토에 남아서 그 선포했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고 반면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나라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에스겔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2차 침입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의 델라비브를 중심으로 해서 약 22년간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선지자로서의 에스겔의 활동은 크게 이제 두 시기로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첫 번째 시기는 포로로 잡혀갔을 당시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약 7년간의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에스겔은 죄로 가득 찬 예루살렘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선포를 합니다. 두 번째 시기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완전히 멸망한 그때부터 약 15년간의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에스겔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실 새로운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다르죠. 첫 번째 기간 동안에 첫 번째 기간에는 멸망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두 번째 기간에는 위로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이 두 번째 기간에 선포했던 거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하죠.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이 있는데 죽은 뼈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환상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선포합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변화와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확신 넘치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재난이 닥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로 다시 향하시는지 아주 인상 깊게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에스겔을 가리켜서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다.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 이런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성품은 어땠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그 좀 기이할 정도의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면서 그 선지자로서 사역을 한 걸 볼 때 상당히 좀 열정적인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행한 그 특이한 행동은 예를 들어서 쇳똥으로 구운 떡을 먹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정확히 따지면 이러한 행동은 뭐 전적으로 에스겔의 성품에서 비롯된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해당 구절이 나올 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한 특이한 행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스겔의 성품은 이제 그의 예언을 볼 때 전반적으로 아주 풍요적인 상징 표현이 많습니다. 이걸 볼 때 에스겔이 그 감성이 풍부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의 성품은 누구보다 충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지자로서의 에스겔은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선지자로서의 에스겔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제 환상과 또 위로의 선지자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선지자로서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에스겔이 성령의 예언자였다. 성령이 충만한 예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선지자들은 성령의 이끄심 없이 자기 혼자 사역하는 거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특히나 에스겔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선지자의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성령이 에스겔에게 들어가서 그를 인도했다. 에스겔을 인도했다. 이런 내용이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에스겔은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에스겔서는 구약성경 중에 성령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겔에 관한 인물 소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을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사로잡힌 자라는 것인데, 오늘 이 중에서 제사장이라는 소개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3절, 본문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예, 지금 읽은 본문 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을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또다시 밝히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본문 3절에서 에스겔이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 밝히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단순한 자기소개, 단순한 자기소개 내용을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2차 침입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그 시기에 에스겔의 나이는 대략 25세 전후가 됩니다. 만약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하면 다른 제사장들처럼 30세가 되던 때부터, 30세가 되던 그해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식으로 제사장 사역을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에스겔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3절에 나온 제사장 나 에스겔이란 이와 같은 소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다니, 이 어쩐 일이란 말이냐. 예, 이러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 에스겔 개인의 잘못은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자신은 전쟁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자신의 개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된 그것조차 자신의 심령에 품은 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겔의 이와 같은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가슴을 치며 안타까우며 슬퍼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제사장 나 에스겔이란 이 소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에 대한 에스겔의 다짐과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20대 중반의 나이에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제 몇 년 후면 제사장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예. 그 꿈이 산산조각 났어. 하루아침에 전쟁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으니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보자면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어째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고 힘든 상황에 몰아넣으시는 겁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루아침에 뒤바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어요. 보문 1절을 보세요.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서러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 다음 무엇이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3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온 것처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는 장면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에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겔의 이러한 모습 꼭 필요합니다. 즉, 내게 주어진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 힘겨운 상황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힘겨운 상황이 닥쳐온 것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은 나에게 닥쳐온 힘겨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사명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사명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가 꼭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저의 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에스겔이 자신이 닥쳐온 참 힘겨운 상황, 자신의 모든 꿈이 좌절되고 하루아침에 자신의 삶의 여건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그러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은 것,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그 모습 오늘 우리가 꼭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하심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귀한 하루, 참으로 복된 하루, 은혜가 넘치는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하심을 잘 받들어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